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서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관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젊어서 한국에 있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그때는 어렸을 때지요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가서 이제 준비 찬송도 인도하고 그때는 준비 찬송이라고 그랬죠. 여러 부흥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은혜도 참 많이 받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잊었지만은 기억 남는 문득 지금도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고향이 평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양의 원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호감 가는 그런 강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통합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자그마한 그런 분이지만은 말씀이 너무너무나 당차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신령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에 산상집회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이 결혼 전 일찍부터 예수를 믿다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옛날만 해도 워낙 고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댁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주 인텔리가 돼가지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같이 교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만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댁에서는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아주 이 박복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신랑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온갖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시댁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수퇴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때를 생각해보면 한 120년 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던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과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인이 애 키우면서 못하면 되겠나 말이지.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연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여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양 인근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여전도사님에게 임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신령한 여교회 역사로 소문이 많이 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이 제법 큰 학생이 됐을 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전도사님이죠. 얘야, 너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여유가 있습니까? 워낙 여유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일본에 가는 여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네가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방학이라고 여기 오지 말고 어쨌든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너라. 그때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공부하면서 어머니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뜻하지 않은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 날 아무 때까지는 꼭 돌아와라. 이런 이상한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공부 마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왜 오라고 하시는지 참 의아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주변 성도님들에게 물어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가 설교하시는 걸 뒷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마친 다음에 어머니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날짜에 맞춰서 여기 오라고 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이 늦게나마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너를 오라고 했다. 아니 어머니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오래오래 전인데 네가 어렸을 때 내 몸이 굉장히 아프고 엄마도 참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아이도 어리고 이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제가 좀 더 살아야 우리 아이 뒷바라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살 만큼 살게 해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몇 년도 살았지요? 15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 나는 이제부터 15년도 산다 이게 있었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일본에 보내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15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부르고 도착한 그 아들 앞에 어머니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댁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아들도 불렀고 여러분들도 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영생의 눈을 열어서 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너는 안 보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 너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눈이 확 열리게 되면서 그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고 하는 천국을 이 아들 되신 목사님도 보게 되는 평생에 그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날 이 체험이 이분을 목사님 되게 만드는 강력한 끈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날 그 어머니 전도사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그대로. 그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셔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마지막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이 그 붕에 그 산상봉이 하는 어느 한 달 저녁에 쭉 하셨어요. 당신은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어머니 같이 갈 날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목사님이 그 부흥의 도중에 그런 간증을 하루 저녁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본 천국에 이 목사님 들어가서 어머님을 만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부터 이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15년 그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말씀 듣고 왔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15년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에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다 점령하고 밑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면서 이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대들고 있으니까 비상시국 같은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그렇게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호신탐탐 엿보고 있는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가지고 곳곳에 성들을 증건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방비하고 그 다음에 성이 쌓았을 때 성을 이 포위 당했을 때를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지하의 길을 통해가지고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수로를 만들고 그 한쪽 끝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실로암 샘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실로암에 가보게 되면은 물이 발목에 찰 정도로 졸졸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공사를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한 것이란 말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울였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겁먹은 히스기야 왕은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뇌물처럼 보냈지만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고 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힘. 힘이 좀 돼줬으면 했던 금은 보아도 아무런 힘이 없고 소용이 없고 자신이 성도 그렇게 높이 쌓고 성벽도 높이고 물길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부가 다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야 이제는 죽었구나 끝이로구나 생각하고 그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매달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다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는 도저히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선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앗수르 군대가 이렇게 패망하게 됐으니까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성전도 많이 세우고 또 국력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치욕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내가 왕으로서 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의욕도 살아나고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물론 하나님도 더 잘 믿어야 되겠고 뭐 보이는 것들이 다 할 일이지. 사명감도 투철해지고 뜨거워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더 투철해지고 내가 이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멋진 왕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이제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아 이게 웬걸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청천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서 하는 일들이 태산같이 많고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하고 와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전했더니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히스기야가 장신이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면은 지난 1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내 생명 15년 연장해 주시오 기도한 것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많이 했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문제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이러면은 배를 탁 누르고는 예 15년이요 그러면은 연필도 받고 지우개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장해주고 증명해주기 위해서 해석의 그림자를 몇 도나 물러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또 손을 쥐어서 예 10도요 그러면 또 뭐 필통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움직이는 것하고 15년 더 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러한 얘기죠. 어쨌든 더 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해식의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실제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더 살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지난 14년 동안에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나 잘한 사람이었잖아요.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제가 자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15년 생명 연장도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읽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을 다른 측면에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여기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15년 더 살게 해주신 그런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15년밖에 더 살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15년 후에 그가 54세가 되었을 때 그냥 죽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그게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 왜 15년만 더 살게 해주셨나,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쓰실 바에야 좀 물어보지. 히스기야야, 너 좀 몇 년 더 살고 싶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좋을 법도 한데,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본 것도 없으시고 말이지. 혹시 물었으면 히스기야가, 제가 히스기야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 50년이요. 아, 그러면은, 그래, 50년. 내가 50년 더 살게 해주지. 아,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저 15년이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여러분, 15년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15년만 더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게 하셨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색다른 것으로 제 눈에 들어와서 훨씬 더 큰 영적 교훈이 있더라는 걸 알죠.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15년 후에는 왜 데려갔을까?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야, 네가 원하는 만큼 요청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을 소유하신 분,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 시간을 나누어 주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지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앞으로 기후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근사한, 그래서 고래당 같은 그런 기와집을 짓고 거기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10년은 고사하고 내일 하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거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 그저 내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원망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1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명백하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목사 너는 10년 너는 20년 뭐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모를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 당신의 100% 주권으로 정하신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요. 몰라요 그것이 몇년인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15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5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 뒤라고 하더라도 150년 후에는 뭐 안 끝납니까? 모든 시간은 그 150년이라면 150년 뒤에 끝날 그때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지요. 유명한 기도. 시편 90편 10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인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계수한다는 거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거는 내게 남아있는 날이 며칠인가를 센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셀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다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세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무한정 산다고 하면 은 이런 거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어떤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참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 주일날 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죠.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지구촌 이 많은 곳곳에 수많은 병원들 많은 가정들 혹은 어떤 곳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끝날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끝날이 온다. 여기 15년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든 다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좀 철 좀 들어야 되겠어요. 철든 다음에는 철든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를 하나 둘씩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철들다 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교훈은 우리 인생의 복은 길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의 연세가 90이나 100이 되면은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무조건 길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게 아닙니다. 뭐 몇십 년 살지 않았어도 커크라는 사람 얼마나 복되게 갔습니까? 비록 총 맞아 죽었지만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삶이 지향했던 어떤 방향, 그 삶을 채우했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행복 요구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지. 그저 오래오래 사는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라면 우리 예수님은 한 천년 정도는 적어도 계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랑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그 33년 동안에 무슨 흐트러짐도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는 삶을 그 짧은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누구나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의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도 많이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데, 찬송가를 부르실 때 여러분 찬송가 거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찬송가 제목이 있고 양쪽에 조그만 글자로 연도도 있고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그 작사자가 누군지, 또 그 한쪽을 보게 되면은 작곡하는 분이 누군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가끔 찬송가를 볼 때마다 그걸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 그분이 도대체 몇 년이나 이 땅에서 계셨나, 그걸 생각하고서 그걸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한 30년, 한 40년밖에 못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짧게 사셨네, 얼마 못 사셨네. 저보다 대부분 연소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글을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 그리고 또 수백 년 된 그러한 찬송들인데, 지금부터 150년, 200년 그 전에 그분들이 살던 시대는 요즘 우리 시대에 비하면은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뒤떨어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 형편없는 그런 때였을까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우리의 인생의 때가 젊은 것을 알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곡조와 시로 하나님의 앞에 올리게 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점수를 내보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요 50점밖에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도 많이 아프고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안 알아주지만은 나는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들로 남아있는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15년이 주어졌는지 20년이 주어졌는지 아무튼 주어진 그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 15년 뿐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나이가 한 70년 정도, 한 70년 정도 사신 분으로 생각이 돼요. 30살에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이 되고, 그때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상대방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보벳이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내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사울이 37살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 12지파 전체에 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가 처음 왕이 되고 40년을 살았으니까,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7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쉽지 않습니까? 뭐 그때 나이로 보면은 70년 짧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내가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하지 마라. 너 아들이 그거 다 할 거니까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마 섭섭해가지고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찍 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데려가지 마시고 그때 제가 상왕으로 앉아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 왕에게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뒤에서 지켜볼 그런 필요도 없다. 너는 나한테 와라. 너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고는 다윗 왕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나이 70세.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도 훌륭한 그 목사님들,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잖아요. 저 위로 한번 보게 되면은 추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양은 목사님, 한경쟁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용조 목사님, 옥한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이 얼마나 살고 하셨나,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는 60대에, 어떤 분은 70대, 좀 이런 나이에 가신 그런 분들도 계셔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뒤져봤어요. 어제 이렇게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목사의 평균 수명을 크리스찬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는데 고승들, 스님들은 77세지만은 목사님들은 97세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스님들보다도 한 20년은 더 산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속으로 흐뭇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님들보다 한 20년 더 오래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거기에 쭉 하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적인 이유가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오래오래 이 땅에 살면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운입니다. 또 여기 이민 목회지에도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장소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더 오래 계셨으면 뭐 저기 장용춘 목사님이라든지 한진관 목사님이라든지 이 뉴욕 뉴저지 이 근처에서 참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이러한 어르신들을 보면은 아 그분들 그래도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하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연세가 드실수록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까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가까워 오면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이것은 제가 마무리하려고 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는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냥 와라.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세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너는 그냥 와라.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하고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나이 120세에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우리 뒷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인데 내가 더 오래 더 많이 더 크게 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15년 그것이 85세 일대까지인지도 모르고 나이 70대 일대까지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15년 남은 그 15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몫을 잘 보고 해야 하는 것 이게 기수함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15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 시간이 차면 다음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내가 전 세계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살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15년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더 잘 하셔서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제 자녀들을 이렇게 봐요. 자녀를 이렇게 볼 때에 걔들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가 들지 않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간혹 제 자식들이 엄마 아빠 우리 곁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뭐 그 다음 말은 다 생략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다 큰 자식들이기 때문에 무슨 접대용 멘트가 좀 섞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믿지 마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그 시간이 저에게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그래도 우리 손자 녀석 대학교에 가는 거 다 보고 가야죠.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요. 손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지.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게 뭐 지금까지 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현재적인 종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를 말고 15년까지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를 굴러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영적 교인이 참 축복된 말씀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생명이 15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후면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과 생명 주신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비록 15년 그 시간이 다 가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제 곧 10월이 시작이 되죠.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이 좋은 계절에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시고 내가 지금 축복의 15년 속에 살고 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루 이틀 사흘 계수할 수 있는 날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끽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 일용할 그걸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건강으로 산다. 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아멘, 맞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 오실 정도의 건강만 유지하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15년 이것이 끝나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나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그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과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 시간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15년 중에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춤추듯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보다 그 속에 채워지는 내용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그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권석들 가운데에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송영애 전도사님, 그리고 이 사모님, 여러분들이 병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악한 병마를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일로 출타한 분 있습니다.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연로한 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그 놀라우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